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과 각각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각각의 한 사람으로서는 각 지체일 뿐으로 은사의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서 가치를 찾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3절에서 8절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사까지 등급을 매기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이다? 또는 말단 은사니? 말단 은사도 하나 못 받은 사람은 귀돈이라고 할수 있느냐? 하는 등등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판단하는 잘못된 행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가치는 모두가 다 귀하고 그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은 주님을 섬기는 각각의 다른 은사를 100% 사용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 지체로서의 은사의 역할을 제시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묻고 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지적한 후에 우디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속에서 은사의 사용의 경계점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로마서 12장의 진행과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함께 가진 은사의 사용이 각 지체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런 내용에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사랑이 역사하는 모습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첫 부분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는 최소한 네 가지 정도의 사랑이 그리스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불타고 꺼져버리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에로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이면서 억지로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나 이념을 좋아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필로스, 그리고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다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앞에 세 가지의 사랑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서 가치에 있어서나 사용에 있어서 상대화되었고 빛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가페를 바탕으로 할 때만 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태생적으로 맺어지는 스토르게 역시 원형은 나타나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쓰여지고 있을 뿐인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는 조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인 아가페와 친구와 스승에 대한 사랑을 또는 이념을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필로스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기에 흔한 예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와의 대화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아가페와 필로스가 거기서 교차하는 것을 보고 이첫 부분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간에 한 몸의 지체로서 나누어지는 사랑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거짓이 없나니 하는 말은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할 때 쓰여지는 말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외식한다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그리스 시대의 가면 무도회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각자의 얼굴은 감추고 가면을 쓰고 서로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마음은 없고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상태, 가면을 쓴 상태, 이것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대 연기자 또는 위선자 그런 말이고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모음이 앞에 왔기 때문에 알파 뉘, 그래서 안, 안위포크리토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에 대해서 좋은 모범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을 대해왔는데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인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표현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에로스는 때로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음흉한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된 은혜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거짓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들, 즉 지체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 이단들의 가면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이단이 아닐지라도 서로 간에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사랑하는 척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랑의 다음의 모습은 사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당부를 듣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요청까지 하는데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어둠에 속한 낱말로 대단히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랑에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그런 말인데요. 악한, 독한, 사악한, 악독한, 간악한, 더악한, 흉악한, 괴악한, 나쁜 또는 게으른, 추잡한 이런 좋지 않은 의미는 다 가진단 말입니다.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못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악으로 쓰여진 포네로스입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하는 말은 지극히 미워한다, 싫어하다라는 보다 더 부정적인 표현의 동사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표현을 미워하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대신에 선에 속하라 하는 당부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나 선이라고 번역된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선은 아가도스라고 그러죠. 앞에서 말하는 악에 반대되는 육체적, 도덕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 또는 좋은 일 등등의 뜻으로 확실히 빛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에 속하라 그랬다고요. 이 속한다는 말은 본래 콜라오라는 말인데 여기 그 나무를 갖다가 악여로 붙여가지고 장롱을 만드던 분이 여기 있으니까 좀 실감이 나겠습니다. 콜라라는 말은 본래 악여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면을 서로 매끈하게 해서 열을 내서 데펴가지고 붙여서 식히면 그게 딱 붙죠. 나무를 악여로 붙여서 잘 건조시키면 나무의 다른 부분이 벌어질지라도 악여로 붙인 부분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비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의 좋은 것들에 견고히 붙어서 하나가 된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움은 몸서리 치도록 미워할 수 있어야 하고 선에 떨어지지 않게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거나 가면을 쓰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섬김일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는 표정을 억지로 지어보십시오. 그 표정을 오래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우는 표정을 오래 가질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되면 그만 웃으라고 해도 웃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슬픔을 당하면 아무리 그만 그치라고 해도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앙 속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겸손과 부지런을 함께 가진다는 겁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의 사랑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가셔야 할 시간이 되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그런 당부를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을 칭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신앙의 성장에 이 형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한데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을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4절에 보면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는데 우애하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필로스 또는 스토르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필로스토르고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본래 혈연관계에서 유래되는 그런 말이고 선천적이거나 인척관계에 의한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동물들이 나중에 새끼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지만은 자신의 새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같은 필연적인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사랑이 이래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혈연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행동을 수식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서로 먼저입니다. 서로 먼저. 받아야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 먼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세상의 관계와 크게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사랑받은 자로서의 겸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라는 당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나 아무 대가 없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말해도 옳을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11절에 그랬는데 사랑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생전에 머리도 잘 안 감던 청년, 그게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야, 이제 머리에서 냄새 난다. 머리 좀 감아라. 이러던 청년도 한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 머리를 자주 감을 뿐만 아니라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빗질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먼저 나가기 위해서 아마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게으름은 언제나 범죄의 기회가 되고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가 열심을 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을 모두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는 눈이 결국 범죄하는 대로 쏠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모든 영어 번역들에는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어 대역성경이 있으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토프뉴마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인스피릿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표준 새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냉랭하게 게으를 수 없고 절망과 저주, 슬피 울며 이를 갈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이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의 불지핌을 인하여 뜨거운 사랑을 기도로 고백하고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신앙의 게으름이나 주님을 섬김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완전히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여기에 우리는 감히 변명치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당부들은 앞에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로 나타날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겨울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하는 것이 어렵고 믿음의 삶이 힘들면 이제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오셔서 상 주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죠. 신앙이 신실한 사람일수록 이것은 사실입니다. 1세기에 그 많은 박해와 수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죽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환난, 즉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주시는 말씀의 격려는 우리의 환난을 이기는 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합니다.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도 고난과 어려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닥치는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연단되어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다시 닥치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는 전날에도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지금 믿음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운 찬송을 드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 믿음을 연단하고 힘겨울수록 기도로 항상 삶을 맡기는 생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사는 지혜요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적어도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지극히 적은 성도 섬김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읽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의 가장 중책인 감독, 즉 장로의 자격에까지도 이 덕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놓고 디모데전 3장 2절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반면에 빛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것에 자신을 붙이는 분명한 모습을 갖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에서 자신을 띄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에 붙어있는 모습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까지 선에 악여처럼 붙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혈육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추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소망을 가지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같은 곤란을 겪는 지극히 적은 자들을 접대하고 격려하는 일을 지속해서 세상에 절망한 영혼들이 교회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사도의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냥 어떤 말씀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사실적인 것이고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이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가 사랑해라. 이 말씀을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당부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